우리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봅니다. 열왕기상 16장. 예, 우리가 지난주부터 그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왕조를 보는데 이렇게 나뉘어지는 역사를 저희가 봤어요. 그래서 다윗 이후에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그 북쪽은 여로보암, 또 남쪽은 르호보암, 그리고 나답 바사 이렇게 있었고, 또 남쪽은 아비암, 아사 이렇게까지를 지난주에 봤습니다. 특별히 아사나 아비암은 남쪽에서 그래도 신앙개혁을 일으켰던 분들이죠. 특별히 아사 같은 경우는 초기에 굉장히 일을 많이 했어요. 그 우상숭배했던 사람들을 정말 제하고 산당을 다 없애고 어머니까지 태후의 자리에서 폐위시키는 일을 하였었죠.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좀 실수했던 모습들, 전쟁이 날 때 오히려 다른 이방을 의지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노를 사는 그런 모습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지금 쭉 읽은 이 16장에서는 남쪽에는 아사라는 왕 한 명이 있는 동안에 북쪽에서는 빨간 제가 화살표를 만든 것은 왕조가 바뀌는 거였어요. 근데 새 왕조의 왕이 여섯 명이 아사 시대에 있는 거예요. 남쪽의 왕이 한 명일 동안 북쪽은 왕조가 세 번 바뀌고 왕은 여섯 명이 바뀝니다. 그리고 수도도 세 번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북쪽이 정신없고 혼란스러웠는지를 금방 보게 됩니다. 그럼 여기도 보면 그 바사라는 왕의 이야기를 이렇게 먼저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바사라는 왕을 하나님이 북쪽 왕조를 바꾸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바사를 일으켜서. 그래서 바하사가 하나님의 뜻을 좀 잘 따라서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16장 1절부터 쭉 7절까지는 그 바하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 보면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후 2절에 보면 내가 너를 진토에서 들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 되게 하였거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을 세우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없애기도 하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왕을 패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땐 야, 사람이 실력이 좋아서 왕이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여 저희로 죄로 나의 죄를 격동케 하였은즉 내가 너 바사의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 같게 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라고 내 양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내 양, 내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려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왕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백성들로 패망의 길을 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집안도 하나님이 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다왕 제20년에 이제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이제 왕이 됩니다. 근데 왕이 됐는데 여기 보니까 또 배신이 일어나죠. 시므리가 배신을 하고 왕이 돼요. 이 시므리는 무서운 일을 해요. 이거 시므리가 왕이 돼서 한 일이 뭐냐면 11절에 보면 바하사의 온 집을 죽이되 남자는 그 족속이든지 그 친구든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어요. 근데 그냥 시므리가 죽였는데 이 엘라나 바하사 집안을, 이것 또한 누구의 심판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명을 한번 하나님이 맡겨서 왕 세웠더니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악한 길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집안도 멸하셨다라는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를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에는 이 시므리가 일어나서 순간 구테타를 또 한번 일으켜서 성공하는 듯 했는데 며칠 왕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7일이에요, 7일.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명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시므리를 들어서 이 바하사 엘라 집안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도구로 쓰이고, 그 다음에 또 오므리라는 군인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켜서 왕을 죽였다 그랬더니 군부가 들고 일어나서 이 오므리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이 시므리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알고 궁에 불을 지르고 자기는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라는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에 등장하게 돼요. 이 아합이라는 왕은 이 열왕기 상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17장부터 16장 뒷부분부터는 열왕기하 끝나고 그 열왕기 하 한 십 몇 장까지를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합 당시의 선지자, 대표적인 선지자 엘리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북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를 베푸시러 주시는지, 그러나 이 세상은 얼마나 하나님을 반하여서 끝까지 저항하는지를 아주 큰 영적 전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참 곤고하고 힘들게 믿음을 지켜가면서 살았던 모습들, 악이 득세하는 모습들, 그러나 그 악이 끝까지 이렇게 흥황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땐 정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가운데 있는 역사들을 보여주게 되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왕이잖아요. 이게 지금 왕들의 역사, 그래서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왕들의 역사가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들은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아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섭게 있었어요. 또 제사장들도 있었어요. 그럼 이 왕들에게 있어서의 역할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도 하나님의 신정 통치에 이렇게 삼권분립처럼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왕의 역할이 있었고 제사장의 역할이 있었고 선지자의 역할이 있었어요. 왕들이 잘못할 때는 선지자들이 그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그런 역할들, 바로잡는 역할들을 했던 거죠. 그럼 왕들은 1차적으로 백성들을 아주 잘 다스려야 되는 실질적인 통치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왕들을 세워서 그 일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럼 왕들은 그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그런 책임적 존재이죠. 즉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그 왕들은 늘 무엇을 인식해야 되냐면 진짜 왕이 계시다라는 거였어요. 진짜 왕이 계시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자기가 왕이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존중했던 사람은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늘 그래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자주 고백해요? 왕,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며 그 이름을 송축합니다. 왕이여 내가 깰 때 주의 형상을 담게 없소. 이런 하나님을 가리켜서 왕이라는 고백의 시편을 굉장히 많이 기록을 하죠. 즉 그의 신앙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고 인정했던 거예요. 그럼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남쪽의 왕들이 실패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한 가지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건 알았어요. 존재를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왕이다라고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 하나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더니 어디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국가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백성들이 힘들어지고요. 국가가 어려워졌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옛날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현 근대사의 모든 역사에도 동일하죠. 이 시대가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일입니다. 이게 오늘 설교랑 우리 뒤에 배경이랑 딱 어울려요. 이 왕이 되면 다 어디 앉는 거예요? 그 의자에 있는 거예요. 제가 오니까 목사님 저기 앉아서 준비하다가 설교하시죠.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될 때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통치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기 자꾸 앉으면 자기가 뭐가 됐는 걸로 맨날 착각하는 거예요? 지가 왕인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 이야기뿐만 아니고요. 냉정하게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언제 어지러운 거예요? 목사가 자기가 왕이다라고 착각할 때부터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목사가 왕이 아니죠. 목사 절대 왕이 아닙니다. 교회 주인도 절대 아닙니다. 그럼 아 그렇지 장로교니까 장로님들이 왕이고 주인인가 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일 충성스럽게 섬겨야 될 종들이에요. 교회는 왕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왕이 돼서는 안 돼요. 어느 누구도 실력 행사를 해서는 안 되고 어느 누구도 권력 행사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럼 그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왕으로 교회를 통치하시는가? 무엇입니까?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다스림을 받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왕으로 교회를 다스리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다움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왕으로 높임을 받으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 영광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응할 줄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반응 못하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모르니까 생명이 뭔지를 모르니까 생명이 없으면 반응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 즉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 앞에 반응할 줄 압니다. 아, 이게 진리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 이게 옳은 것이구나. 이게 사는 길이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게 왕이신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통치 원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는 바로 그 말씀에서부터 나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라는 얘기는 바로 성경에 순종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 속에서는 인식, 이성 이런 것들이 강해서 경험, 경험론이냐, 뭐 인식론이냐, 우리의 이성이냐, 감정이냐, 뭐 체험이냐, 뭐 신앙도 체험적 신앙이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 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뛰어넘을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뛰어넘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권위와 진리 앞에 모든 것들은 다 다스림바 되어줘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근데 성경적 진리와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체험은 그냥 묻어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기가 막힌 이성적으로 깨닫는 통찰력을 얻었어요. 근데 성경적 진리와 위배돼요. 맞지 않아요. 그럼 그 이성은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언제든지 철저하게 하나님이 왕이다라고 고백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뚝 서서 그 시대를 다스리는 힘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도 그렇고요. 국가도 그렇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언제 평안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 가운데 이렇게 다스림바 될 때 그 가정이 평안하죠. 안 그러면 이게 힘듭니다. 여러분 왕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러면 백성들이 그 왕을 보필했던 사람들이 왕을 존경하고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순종하고 따라갔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자 할 때 교회 중직들이 목회자를 따라가고 순종하죠. 그건 그 사람의 인격을 따라가는 거나 그 사람의 이성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진리에 순종하는 것에 순복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그 질서, 체계. 그런 모습이 있으면요, 성도들이 다 같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모습들이 있게 돼요. 가정에서도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으면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따라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안 그럴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게 진리이구나라는 것을 알면 그 말씀에 그 진리에 따라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게 뭘까? 조금 더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하나님이 왕입니다라는 것은 무엇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적 진리를 따라가겠습니다. 성경이 진리입니다라는 성경에 순종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럼 어떤 게 성경에 순종하는 거냐? 일단 성경을 알아야죠.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못 따라가요. 성경을 여러분 읽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런 것에 열심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의 생각, 사고를 성경에 입각한 사고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나?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이런 상황 가운데 특별히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가? 모든 사고의 기준을, 생각의 기준을 성경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요, 거기서부터 그 다음에 뭘 따라하게 되냐면 행동이 성경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마음이 안 따라가는 그럴 때 있죠.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이게 잘 행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거룩한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2단계예요. 첫 번째는 생각을 그렇게 한다면 행동을 그 생각하는 것처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어떤 것을 따라서 행동하고자 하는 훈련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일깨워주신 것대로 행동하고자 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깨달은 것을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듣고 성경 앞에서만 아멘 하고 행동으로 이렇게 적용을 안 하다 보면 그거는 늘 성경과 내가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됩니다. 머리는 알아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 머리를 가지고 내 삶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거든요.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럴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관점이 아니라 성경을 깨달은 것이 자꾸 내 삶을 이렇게 거울처럼 비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행동을 조금씩 조금씩 수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늘 신앙생활이 생각 따로 몸 따로 또 곤고해요. 힘을 잃어요. 영향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면 성경이 입각한 사고를 하고 성경에 입각한 사고를 한 삶을 우리의 일상에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정말 오늘 한 가지만이라도 내가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갖게 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이 된다는 것이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고 찬양을 안 해서나 고백을 안 해서가 왕으로 대접 못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왕으로 인정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왕으로 대접을 못 받으시는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안 하는 자식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효도를 하는 것과 효도를 해야 되는데 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죠. 아주 쉽게 말해서 용돈 드려야 되는데와 용돈 입금시키는 건 다른 얘기란 말이죠. 부모님들은 어떨 때 제가 나한테 용돈 줬다라 그러는 거예요? 생각입니까? 입금시킬 때입니까? 입금됐을 때예요. 통장에서 이거 딱 찍혔을 때예요. 내 손에 딱 100불이 쥐어졌을 때 저 자식이 나한테 용돈을 줬구나 이거 깨닫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우리가 관념적일 때가 많거든요. 점점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뭘 알기를 많이 알잖아요. 아는데 이게 다 그냥 알기만 하고 끝나는 거죠. 전혀 이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쥐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신앙이. 이게 안 붙잡혀지는 거예요. 막연한 거예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보람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도 영광됨을 올려드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왕사를 보면서 하나님,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왕들 욕하면서 살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왕 대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높이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또 그런 믿음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실천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하나님 왕이십니다 고백하고 살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정이 되고요. 우리 일터에서 하나님이 일터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일터가 되죠.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말로만 왕 취급하면서 저 구석에다 모셔놓고 가둬놓고 그냥 이렇게 하나님 꼼짝 못하게 해놓고 필요할 때만 잠깐 가서 이렇게 얼굴 뵙고 그러는 왕이 아니라 정말 왕, 정말 왕, 내 인생의 왕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편할 것 같지 않으세요? 뭐 가만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왕이 돼서 사는 삶이랑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셔서 내 인생을 다스리는 삶이랑 어떤 삶이 더 끝이 아름다울 것 같은가? 어느 것이 끝이 아름다울 것 같은가? 뻔하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신 바 되어서 살아갈 때 내 인생의 끝이 아름답잖아요. 우리는 자꾸 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왕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왕이 될수록 우리가 힘들고 피곤해요. 우리 그러잖아요. 대통령들 이렇게 될 때 보면, 선거하고 그럴 때 보면, 아휴, 저 고생스러운 자리를 왜 저렇게 하고 싶을까. 미국 대통령도 4년 전이랑 4년 후랑 보면 너무 다르잖아요. 그냥 고생들을 해가지고. 그런데도 그렇게 왕들을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임금들을 하려고 그러고 높은 자리 가려고 그러고. 어디든지 가보십시오. 결정권자들 맨 위에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피곤하고 고단한가. 왜요? 자기가 책임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책임을, 그 모든 결정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다면 훨씬 자유롭죠. 우리의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진리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는 결정이라면 그 결정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했다면 고민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결정을 하기 전에도 불안하고 하고 나서도 불안한 거예요. 이거 맞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불안한 거야? 내가 제대로 했나? 이렇게 해도 되나?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늘 불안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평안할 수 있어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평안함이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래서 평화, 우리 찬양도 했잖아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 위에서. 여러분, 평화는 이 땅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지혜로워서 우리가 열심을 내서 야, 그 결과가 평화다, 이런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서는 평화는 철저하게 위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왕으로 하나님을 모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에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서 그 왕의 평화를 매일매일의 삶 속에 실감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